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유일한 신약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인공지능이 처방을 했는데 정작 약을 만든 과학자도 의사도 이게 몸에서 대체 왜 작용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약 드시겠습니까?
아, 그거 참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그니까요. 아니면 인간이 그 원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뭐 치료를 거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기술 발전이요. 더 이상 막 스크린 안에서만 일어나는 마법이 아니거든요.
네, 완전히 현실로 넘어왔죠.
맞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현실, 비즈니스 생존,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규제의 룰까지 아예 싹 다 뒤엎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심층 분석을 위해서 2026년 8월 5일자 AI 데일리 브리핑 보고서를 좀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귀중한 자료와 코멘터리를 제공해 주신 분은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개별 산업의 뉴스들이 사실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하나의 흐름이요?
네. 흩어져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압도적인 실적이나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계약, 그리고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의료진단 기술의 미스터리 같은 것들이요. 이게 결국은 통제권, 그리고 물리적 자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와, 통제권과 물리적 자원. 그럼 통제권이라는 화두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생산수단을 둘러싼 데이터 주권 전쟁인데요. 그 팔란티어 실적 보셨어요?
봤죠.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니까요. 2026년 2분기에 그야말로 시장 예상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2분기 매출이 무려 1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나 증가한 수치잖아요.
맞아요. 숫자가 그냥 큰 걸 넘어서 막 폭주를 하는 느낌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거든요. 이게 무려 149%나 폭등했습니다.
와, 149%요?
네. 조정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측치가 $0.34였는데 이걸 가볍게 뛰어넘어서 $0.41를 찍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장중에 막 29%나 치솟았죠.
진짜 미친 실적이네요. 근데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알렉스 카프 CEO의 주주 서한이 아주 도발적이었다고요?
네, 사실 그 서한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프론티어 AI 기업들을 향해서 아주 날선 경고를 날렸거든요.
어떤 경고였나요?
고객 기업들이 이 AI 회사들을 막 혁신의 파트너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거대 모델 제공사들이 고객의 생산수단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생산수단을 장악한다고요? 그러니까 돈 내고 AI를 도입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건가요?
맞아요. 기업이 모델 업무에 도입하는 순간 그 내부의 고유한 지식이나 노하우, 뭐 영업비밀 같은 것들이 결국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싹 다 흡수된다는 논리거든요.
아,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기업들이 단순히 AI한테 질문하고 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 방식을 쓰거나 아예 기업 데이터를 통째로 넣어서 모델을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을 하거든요.
아, 우리 회사 데이터로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이군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패턴이나 고객 응대 매뉴얼 같은 가장 핵심적인 무형 자산들이 다 수치화돼서 AI 모델 머릿속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헐, 그러면 AI 업체는 그 수많은 고객사들의 일하는 방식을 쪽쪽 빨아먹고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AI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비유가 딱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 식당에 유능한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이 요리사가 우리 할머니의 3대째 내려오는 비법 레시피를 싹 다 복사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다 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옆집에 똑같은 맛을 내는 경쟁 식당을 차리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기업들이 이걸 뻔히 알 텐데 왜 계속 AI를 무방비로 도입하는 걸까요?
역시 속도전 때문이라고 봐야죠. 당장 눈앞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경쟁사는 AI로 막 초당 수천 장 문서 처리하는데 우리만 손으로 할 순 없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딜레마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아주 날카로운 실무적 지침을 주거든요.
뭐라고 하셨나요?
기업이 AI 도입 계약을 할 때 뭐 기능이나 가격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꼼꼼히 봐야 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학습 사용 범위,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산출물 권리 조항입니다.
아, 계약서의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이요.
네, 공급자가 고객의 프롬프트나 데이터를 자기네 모델 재학습에 쓸 수 없도록 아예 방어적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합법적으로 기업의 뇌를 뺏기는 거랑 다름없다면 실무적인 경고입니다.
와, 당장 편하자고 미래의 생명줄을 넘겨주는 꼴이 안 되려면 계약서부터 통제를 해야겠군요. 근데 데이터를 아무리 철통같이 지킨다고 쳐도 그 요리를 할 거대한 주방 자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물리적인 자원 싸움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통제권 문제에서 이번엔 극도로 물리적인 자원, 바로 컴퓨팅 파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엔스로픽 행보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 그 볼타 인프라와의 계약권 말씀이시죠?
네, 2026년 8월 4일에 엔스로픽이 돌타 인프라라는 신생 스타트업이랑 무려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0조 원이 훌쩍 넘는 컴퓨팅 계약을 맺었거든요.
금액도 금액인데 그 안에 디테일들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르웨이에다가 133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다 엔비디아 최신 칩인 베라 루빈을 대량으로 깔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비트디어라는 암호화폐 채굴 회사까지 껴있어요.
아, 그 전에 AMD 칩 계약권도 있었죠?
네, MI450 칩으로 2기가와트 계약했던 것도 엄청난 화제였죠. 여기서 133메가와트라는 전력량,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기량이랑 맞먹습니다.
와, 도시 하나요?
네, 그러니까 AI 모델 학습이랑 추론에 들어가는 연산량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최적화해서 비벼벌 수준을 아예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노르웨이일까요? 좀 멀지 않나요?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친환경 수력 발전이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열기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식히려면 한랭한 기후가 필수거든요.
아, 자연 냉각이 되는 곳이군요.
그럼 비트디어 같은 채굴회사는 왜 낀 거예요?
고위돌 영산 장비를 진짜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극강의 전력이랑 발열을 관리해본 짬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곳이 현재로선 암호화폐 채굴 업계밖에 없거든요.
아하, 채굴 돌리던 노하우를 AI 데이터 센터에 쓰는 거네요. 근데 저 여기서 좀 예리하게 하나 파고 돌아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계약 기간이 6년치라고요? 아니, 기술 발전이 진짜 빛의 속도인 AI 세계에서 6년이면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시간 차이 아닐까요? 게다가 2026년에 막 세워진 신생 스타트업에 100억 달러를 베팅한다.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금 AI 최선도 기업들이 느끼는 자원 고갈의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포요? 그 정도로 쫄려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인공지능 발전의 진짜 병목 현상은 똑똑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칩을 찍어낼 파운드리 캐파, 데이터 센터 지을 땅, 그리고 그 전기를 끌어올 전력망, 이 물리적 한계가 진짜 경목이거든요.
아,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짜도 꽂을 플러그가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당장 내년에 확보된 전력망이 없으면 아예 학습 버튼 자체를 못 누릅니다. 그러니까 6년 뒤에 기술이 변할 리스크,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땅이랑 전기를 선점 안 하면 그냥 게임 오버라는 절박한 생존 본능인 거죠.
굶어 죽느니 차라리 100억 달러짜리 도박을 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이렇게 천문학적 자본이 들어간 AI가 이제 단순히 질문에 글로 답하는 수준을 넘었잖아요.
네,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하는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안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요. xAI가 8월 5일부터 적용하는 모델, 이것 좀 소름 돋더라고요.
아, 그록 보이스 thinkfast 2.0 모델이죠. 실시간 음성 대화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말을 하면 AI가 그걸 글로 바꾸고 그걸로 답을 쓰고 다시 음성으로 합성해서 들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버벅대고 지연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번 모델은 글자 변환 과정을 아예 날려버렸대요. 그냥 소리를 소리 그대로 인식해서 즉각 반응한다는 건데 이거 OpenAI나 구글이랑 완전 에이전트 전면전 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화 지연이 사라진 것도 놀랍지만 이제 인간의 미세한 감정이라 숨소리, 뉘앙스까지 파악하면서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와, 뉘앙스까지요?
네,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기업 실무에 진짜 투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개입 없이 자기가 알아서 뭐 접속하고 결제하고 다 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 대목에서 오늘 브리핑에 나온 허쉬 시큐리티라는 보안 스타트업이 시리즈 A로 3천만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뉴스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 사람 대신 일하는 AI 에이전트들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회사요?
네. 예전에는 보안의 핵심이 인증이었어요.
인증이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너 우리 직원 맞아?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에이전트가 알아서 돌아다니는 시대에는 너 누구야? 보다 너 지금 이 시스템 만져도 돼?를 제어하는 권한 관리, 즉 인가가 훨씬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현관문 열쇠를 주는 게 기존의 인증이라면 허쉬 시큐리티가 하는 권한 관리는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냉장고 문만 열게 할지 아니면 안방 금고까지 열게 할지를 따로 정해주는 거군요.
오, 정확한 기능입니다. 똑똑한 로봇 청소기를 들여놨는데 얘가 청소는 안 하고 내 금고 다이얼을 막 돌리고 있으면 대참사잖아요.
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동적 역할 기반 접근 제어라고 해서요. 에이전트가 초당 수십 번씩 시스템을 넘나들 때 실시간으로 너 거기까진 권한 없어 하고 컷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에이전트한테 자율성은 주되 인간이 그 한계를 통제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권한 관리는 그래도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룰을 짜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 갈 곳은요, 인간이 이해조차 못하는 블랙박스 영역에서 생사가 결정되는 충격적인 의료 현장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AI의 처방, 우리는 이걸 과연 믿어야 할까요?
진짜 가장 보수적인 규제 환경에서 기술적 인과율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례죠.
네, 젠프렉스라는 회사랑 로슈 진단이 같이 폐암 유전자 치료제, 리코르사라는 약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로슈의 AI가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환자 종양사진을 AI가 분석해서 TROP2라는 단백질 양을 점수화해서 약이 잘 들을 환자를 콕 집어내는 기술이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엄청 빠르고 정확한 의료 AI 같아요. 근데 미스터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리코르사라는 약은 애초에 그 TROP2 단백질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약이 아닙니다.
네, 약의 설계도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백질이죠.
그니까요. 약이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AI가 막 데이터를 돌려보더니 TROP2가 높고 PTEN이 낮은 환자한테 이 약 쓰면 효과 짱인데? 하고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맞습니다. 인류 최고의 의사나 과학자들도 대체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기전을 전혀 모릅니다. AI의 딥러닝 자체가 블랙박스라서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조합된 환자가 생존율이 높더라 하고 정답만 툭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폐암 환자인데 AI가 이 약 드시면 낫습니다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왜 낫는지는 나도 몰라 이러면 그 약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마법의 구슬한테 내 목숨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난감하죠.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오, 규제 관련해서요?
네. 지금까지 미국 FDA 같은 규제기관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약을 승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AI가 설명할 수도 없는 신호로 환자를 골라냈을 때 규제기관이 과연 이걸 승인해줄 수 있느냐란 겁니다.
아, 원리도 모르고 도장 찍어줬다가 나중에 부작용 터지면 FDA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맞아요. 왜 듣는지는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환자가 살아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치료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향후 의료 AI 최대의 쟁점이 될 거라는 거죠.
통제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딜레마네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통제 불능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크잖아요. 중국 당국이 딥시크나 월지화면 같은 자국 첨단 모델을 해외에서 접근 못하게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아,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를 국경 안에 꽉 가둬두고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쫙 아우르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네요.
고요. 엔스로픽 100억 달러 계약으로 컴퓨팅 파워라는 물리적 인프라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실시간 음성 에이전트의 권한 관리라는 새로운 보안 딜레마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유를 설명 못하는 로슈 AI 진단을 통해 규제의 한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전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네요. AI가 이제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 우리 물리적 현실, 생명, 법적 권리의 근간을 마구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에서 AI 생태계로 통제권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기업들이 AI한테 생산수단 뺏길까봐 떤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개인인 우리는 어떨까요? 당장 오늘 여러분 일상만 봐도요. 그냥 무조건 편리하다는 이유로 AI한테 내 취향, 문제 해결 방식, 심지어 감정적인 일기나 대화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싹 다 넘겨주고 계시진 않나요?
아, 진짜 찔리는 질문이네요.
그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구성하는 그 소중한 개인적 지식과 노하우를 거대 기업 AI한테 무료로 다 학습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나 스스로를 완벽히 대체할 시스템을 내 손으로 밥 먹여서 키워주고 있는 건 아닐지 오늘 밤에 스마트폰에서 AI 앱 켜기 전에 한 번쯤 찐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제의 주체로 남을지 아니면 그냥 AI 모델의 작은 데이터 조각으로 소모될지 결정해야 할 때네요.
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통제권의 향방을 끝까지 함께 추적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예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만의 소중한 생산수단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반도체 브리핑도 아플 팟캐스트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